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3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구약성경 514쪽입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과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큽니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일천 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지난 3일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열왕기상 2장 하반부를 통해서 솔로몬 이 아버지 다윗 왕이 유언으로 언급했던 요압과 시므이에 대한 징계와 아도니아의 반역에 동참했던 아비아달에 내리는 징계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아비아달은 아도니아의 반역에 동참했기 때문에 죽여 마땅했지만 다윗 왕 앞에서 언약궤를 맨 공로로 인해서 고향 아나돗으로 유배를 보냈습니다. 후에 그 아나돗에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나왔습니다. 요압은 장막으로 도망을 쳤지만 분하야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고 광야에 있는 자기 집에 매장되었습니다. 그것은 예의를 다해서 매장하게 해 주었다는 의미이라고 했습니다. 시므이는 다윗이 피난 갈 때 저주를 퍼부었던 베냐민 지파의 인물인데 예루살렘을 벗어나지 말라고 솔로몬이 명했습니다. 예루살렘 그 경계 안에 있으면 살려주지만 그것을 벗어나게 되면 죽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난 후에 그의 두 종이 도망을 가는 바람에 예루살렘에서 그 서남쪽으로 약 38km 정도 떨어진 가드로 가서 그들을 잡아왔는데 이 시므이가 예루살렘을 벗어났기 때문에 그도 분하야에 의해서 처형을 당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살폈습니다. 그래서 큰 1번, 지난 시간에 공부한 내용을 먼저 복습해 봅시다. A번, 하나님을 향해 눈을 드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것을 오남용하지 않는다. 요압은 이스라엘의 군사령관이었습니다. 군인으로서는 최고의 자리에 가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뭐 사관학교나 ROTC 등으로 군인의 길을 들어선 가운데 아마 배를 달게 되는 사람은 소수일 것입니다. 또 군인으로서 최고의 자리까지 가게 되는 사람은 정말 극소수입니다. 요압이 당시 이스라엘에서 그 자리까지 갔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겸허하게 섬기고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요압뿐만 아니라 모든 직업, 뭐 직장에 있는 사람 가운데 그 분야에서 최고의 자리에 가는 사람은 아주 소수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가게 되는 것이 전적으로 자신의 실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세상에는 자기보다 뛰어난 사람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 자리에 있게 되었다면 또 그것을 인정한다면 결코 교만할 수 없습니다. 저절로 겸손해야 될 것 같은데 요압은 자신의 자리를 자기 개인의 복수와 자기 자리 유지를 위해서 다른 사람의 목숨을 해야 하는 것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분야에서 성공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승진하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자기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성공할 수도 있고 승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자체를 목적 삼는 것과는 다른 내용입니다. 예, 우리가 자기 자신의 자리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목적 삼게 되면 그것이 자기를 해야 하는 흉기가 될 수 있습니다. B번, 하나님을 향해 눈을 드는 사람은 하나님의 샘하심을 믿는다. 하나님의 샘하심을 믿는다. 예, 아비아달, 요압, 시므이는 차례대로 지난 삶에 대해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며 사람이 무엇으로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장차 하나님의 샘하심, 하나님의 평가가 있다는 것을 중심으로 수용하는 사람은 현재의 삶을 대충 살 수 없고 성실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C번, 하나님을 향해 눈을 드는 사람은 지켜야 할 선을 지킨다. 시므이는 예루살렘 선 밖으로 나가지 않았어야 했습니다. 그 밖으로 나갔기 때문에 그는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를 에덴 동산에 두었다고 했는데 그 동산이 그 경계가 있는 정원을 뜻하는 말입니다. 예, 우리의 삶에도 이런 울타리가 쳐져 있어야 합니다. 그 울타리가 우리를 세속적인 가치관으로부터 막아줍니다. 그 울타리가 없다면 우리는 금방 인해 세속적인 가치관에 흔들리고 말 것입니다. 예, 그 울타리가 잘 쳐져 있으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영원에 잇대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2번 시편 121편 1절 2절과 갈라디아서 6장 7절 암송해 봅시다. 우리 같이 시편 먼저 한번 외워볼까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다.
아멘. 갈라디아서 6장 7절 스스로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예,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자연 법칙이기도 하고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영적인 법칙이기도 합니다. 예, 오늘 보면 1절에서 3절은 솔로몬의 통치 요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그 글을 쓸 때 그 글의 핵심 내용이나 중요한 사항을 제일 뒤로 뒤에서 놓는 것을 꼬리 밑자를 써서 미괄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또 그 중요한 내용을 처음과 끝에 양쪽으로 두는 것을 두 양자를 써서 양괄식이라고 합니다. 그 중요한 내용을 요약해서 문두에 두는 것을 머리 두 자를 써서 두괄식이라고 합니다. 이 1절에서 3절은 솔로몬의 통치를 요약하는 두괄식 주제와도 같습니다. 예, 보시겠습니다. A번 솔로몬 왕은 누구와 혼인관계를 맺고 다윗성에 데려다 두었습니까? 우리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예, 애굽의 왕 바로의 딸과 혼인관계를 맺었다고 합니다. 그 솔로몬 왕과 바로 왕의 딸의 혼인은 그 애굽의 그 쇠퇴와 이스라엘의 강성이 좀 맞물린 정치적인 정략적인 결혼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나라가 굉장히 강성하게 되면 그 볼모로 잡아두려고 하지 자기 쪽에 사람을 보내지 않을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나라가 그 중국에 참 그 공주들이 많이 가지 않았습니까? 그와 비슷합니다. 그 솔로몬 왕에게 바로 왕의 딸과의 혼인이 첫 결혼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의 통치 기간이 40년인데 솔로몬의 아들의 이름이 르호보암입니다. 그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41살이었다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왕위에 오르기 전에 먼저 솔로몬은 결혼을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 왕이 바로 왕의 딸과의 결혼을 치세 초기에 기록한 것은 솔로몬의 통치를 보여주는 복선과도 같습니다. 그것은 애굽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다는 뜻입니다. 이 그 혼인 관계를 맺어 이 부분을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사위가 되다입니다. 성경에서 누구의 사위가 된다고 하는 것은 그 처가 쪽의 영향력을 굉장히 많이 받는 것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애굽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애굽은 그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정말 잊을 수 없는 또 잊힐 수 없는 나라입니다.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그곳에서 했습니다. 거기서 나와서 예, 이제 새로운 나라를 꾸리게 되었는데 솔로몬 때에 그 나라의 영향을 지금 많이 받게 되었다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 이방인 외국 사람과의 결혼 자체를 죄악시하지는 않습니다. 요셉도 이방인과 결혼했고요. 또 모세도 이방인과 결혼을 했고요. 또 보아스도 예, 룻 이방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룻은 예수님의 조상까지 되지 않았습니까? 이방인과의 결혼 자체를 금했던 것이 아니라 그 결혼을 함으로써 그 이방의 가치관, 이방의 종교, 이방의 문화의 영향을 받는 것을 성경은 굉장히 경계를 합니다. 예, 지금 솔로몬이 고스란히 그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이 첫 지세 처음에 그것을 밝혀두는 것입니다. B번 솔로몬 왕과 백성들은 아직 성전이 건축되지 않았을 때 어디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까? 2절과 3절 보겠습니다.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예, 산당이라고 합니다. 산당. 혹시 가지고 있는 성경에 산당 앞이나 뒤에 작은 숫자 하나 있고 아래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을 것입니다. 제단이 있는 높은 곳. 예, 산당은 가나안 신을 섬기는 이교의 제사 장소였기도 하고요. 또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 하나님께 제사 드리던 장소이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산당은 굉장히 과도기적인 장소로입니다. 그런데 성전이 다 지어지고 난 뒤에 산당은 완전 우상 숭배 장소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솔로몬 왕이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지만 산당에서 제사하고 분향했다는 것도 그의 통치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온전하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복선과도 같습니다. 뭔가 이상한, 예,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데 온전히 믿지 않는, 예, 그런 모습들을 계속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엘리 제사장 시대까지는 그 실로가 그 중앙 성소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법궤를 빼앗긴 이후에는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은 법궤가 없기 때문에 여러 지역에서 그 지방에 있는 산당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형태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이 기브온에 청동 번제단이 있었기 때문에 이 기브온도 중앙 성소와 같은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뒤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4번 4절에서 9절 솔로몬의 제사와 기도입니다. A번 솔로몬 왕은 기브온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가 드린 제사는 무엇이었습니까? 4절 한번 볼까요?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크니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천 번제를 드렸더니.
예, 1천 번제 드렸습니다. 기브온은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약 10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도시로 그 당시 언약궤가 있던 예루살렘과 이 기브온이 거의 공동 그 중앙 성소 역할을 했습니다. 사실 메인은 언약궤가 있는 곳이 메인입니다. 예, 그래서 예루살렘이 제일 메인이긴 한데 여기 청동 번제단도 있고 했기 때문에 여기도 꽤 높임을 받는, 예, 그런 성소였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뭐 별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없겠지만 이 1천 번제를 자꾸 오해를 해서 1천 번제가 아니라 이 띄어쓰기 또 되어 있죠. 1천 번제. 예, 그래서 역대하 1장 6절을 보면 굉장히 또렷하게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교환이 있죠.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노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천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예, 천마리의 희생을 드렸기 때문에 1천 번제입니다. 예, 1천 번제가 아니고요. 제 제네바에 있을 때, 그 제네바에 있는 가족을 만나러 오신 그 어머니가 이제 그 주일에 예배 드리면서 그 당신이 가져온 헌금 봉투에 헌금을 이제 냈는데, 거기에 제가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나지 않는데, 아무튼 첫자는 900몇 번째, 1000번째 헌금이었습니다. 아마 한국에서 계속 하다가 이제 제네바에 와서 또 예배를 드리니까 이제 빠질 수가 없어서 아마 냈던 것으로 여겨지는데요. 예, 그거는 1000번 그 숫자 번이 아니라 태울 번자 번제를 가 성경적입니다. 번제는 재물을 완전히 태워드리는 제사로서 여러 제사 가운데서도 가장 기본적이고도 또 중요한 제사입니다. 예, 그 솔로몬이 이렇게 시작했다고 하는 것은 자신을 온전히 다 의탁하는 것을 마음을 표현을 했는데 또 다른 면을 보면 그렇지 않은 모습들도 지금 번갈아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B번 하나님께서 1천 번제를 드린 솔로몬 왕의 꿈에 나타나셔서 받기를 원하는 것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솔로몬 왕은 아버지 다윗 왕의 어떤 부분을 떠올렸습니까? 우리 3절, 우리 5절, 6절 한번 볼까요?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예,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지금 무엇을 줄까 원하는 대로 다 주겠다고 하면 절호의 기회 아닙니까? 예, 구하고 싶은 거 정말 많을 텐데 그런데 솔로몬이 그때 제일 먼저 떠올렸던 것이 아버지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다윗의 모습 가운데 크게 세 가지를 기억을 했는데요. 그 갑은 첫째는 성실입니다. 이 성실은 열심히 사는 태도라기보다도 진리를 따르는 삶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 시편 그 있죠. 그 시편 31편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예, 여기에서 진리의 하나님의 진리가 성실과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성실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는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살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살았던 분이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 부모가 자녀에게 많은 재산을 남겨주는 것보다도 신실한 삶을 남겨주는 것이 훨씬 더 큰 유산이 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남겨줄 수 있는 또 평소에도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 중에 하나는 부모의 신실한 삶입니다. 예. 나번, 예. 두 번째로 솔로몬이 떠올린 것은 공의입니다. 이 공의는 반듯한 삶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뜻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 것을 공의롭다고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못한 것을 불의하다라고 합니다. 성경에 그 불의한 사람의 대명사처럼 여겨지는 사람이 아합왕 아닙니까? 근데 아합왕이 무슨 나쁜 짓을 했나요? 생각보다 아합은 나쁜 짓을 별로 하지 않았습니다. 일반 세상적으로 볼 때. 예, 제일 나쁘게 보이는 것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은 건데, 그것도 사실 자기는 못 빼앗아가지고, 그 식음을 전폐하고 들어 누워있을 때, 이세벨이 대신 빼앗아줬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합은 그 이스라엘을 경제적으로 부흥시킨 굉장히 역량이 뛰어난 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합이 불의한 왕의 대명사처럼 여겨지는 것은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 그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누가 참 하나님인지 확인해 보자고 그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불러달라고 했을 때 그 바알 선지자 450명이 왔는데 그들은 특히 이세벨이 그 국가에서 키우는 그 정부 산하의 제사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그 우상 숭배하는 제사장들을 집중적으로 키웠던 것입니다. 그런 모습들이 완전히 아니었던 것입니다. 아들 솔로몬이 보기에 아버지 다윗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즉 공의의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던 분이셨다라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예, 답은 세 번째는 정직한 마음입니다. 정직은 그 솔직과 다른 말이지 않습니까? 이 정직이라고 하는 것은 좌우로 흐트러짐이 없이 하나님을 향해 곧은 길을 가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다윗의 생애에서 최악, 최대의 범죄는 밧세바 사건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깊은 참회 후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곧은 길을 걸었습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이 그 곧은 길만 걷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오래전에 그 설교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정말 오래전에 이재철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시는 것 들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 전에 바르지 못한 삶을 참 많이 살았는데 그 삶을 다 청산하고 난 뒤에 내 아들이 태어나서 그 추한 삶을 아이들에게 보여주지 않아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그 목사님의 큰아들이 어렸을 때 이 목사님께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아빠도 술 먹고 담배 피우고 그렇게 해본 적 있으세요? 이 목사님이 답변했습니다. 응, 네가 태어나기 전에 아빠는 술도 많이 먹고 담배도 많이 피우고 했단다. 그 말을 들은 아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믿을 수가 없어요. 한 번도 보지 못했거든요. 만약 솔로몬이 어렸을 때 다윗에게 아바마마께서도 하나님께 죄를 짓고 잘못 산 적이 있으세요? 라고 물었다면 다윗이 이렇게 답변했을 것입니다. 아버지는 네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 큰 죄를 지었단다. 그때 솔로몬은 이렇게 답했을 것입니다. 아바마마, 믿을 수가 없어요. 이 6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강하게 와 닿는 것은 아들의 입으로 아버지를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곧 그 전국 동시 지방 선거 있지 않습니까? 또 그때 그 교육감 선거도 같이 하는데 예전에 그 교육감에 출마한 분의 자녀의 말이 아버지의 당락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 말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예, 뭐가 진실인지를 떠나서 중요한 것은 그 자녀의 말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크게 와닿았다는 것입니다. 그 말이 자기 부모에 대해서 자녀가 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다윗은 진실로 성실과 공의,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것입니다. 10번, 솔로몬 왕은 아버지 다윗 왕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어디에서 행했다고 고백했습니까? 우리 6절 다시 한번 볼까요?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 그에게 주셨나이다.
예, 주와 함께 주의 앞에서 예, 주와 함께 주의 앞에서는 당신과 함께 당신의 얼굴 앞에서 걸어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나온 성실, 공의, 정직한 마음으로 행하는 것과 주와 함께 그리고 주 앞에서 행하는 것은 동의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와 함께 그리고 주 앞에서 행했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는 뜻입니다. 그건 우리의 삶을 봐도 금방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면은 어떤 생각이 제일 많이 먼저 드십니까? 하나님께서 나 좀 봐주면 좋겠다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오늘 어떻게 사는지 오늘 뭐 하는지 저 잘 지켜보세요. 제가 제대로 하는지 꼭 지켜보고 말씀해 주세요. 그럴 거예요. 그런데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이거는 세속적인 가치관 따라가는 것이고 내 욕망을 추구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그것을 행하려고 할 때는 그냥 주님 뒤에서 행하고 싶겠죠. 그냥 주님 모른 척 해주면 좋겠죠. 예, 그냥 눈감아 주시면 좋겠죠. 예. 예, 주와 함께 그리고 주 앞에서 행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상은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입니다. 솔로몬이 아버지가 그렇게 산 것의 결과가 그 은혜가 지금 나에게 미치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번 솔로몬 왕은 하나님께서 아버지 다윗 왕의 뒤를 이어 왕이 되게 하셨노라 고백하며 자신을 어떤 존재로 고백했습니까? 7절 볼까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예, 자기를 작은 아이라고 합니다. 작은 아이. 예, 작은 아이는 단지 나이가 적은 사람을 뜻하지 않습니다. 이때 솔로몬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미 기혼이었습니다. 아마 적어도 솔로몬의 나이가 20살 정도는 되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예, 우리 앞에서 2장에서 봤듯이 솔로몬은 지금 자기가 정리해야 될 사람을 이미 다 정리한 상태입니다. 예, 그 예레미야 1장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이르되 슬프도 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예, 예레미야 선지자도 부르심을 받았을 때 똑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예, 어린 아이가 아니라 정말 이 일을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자기는 작게 여겨진다는 의미입니다. 예, 그 솔로몬이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할 때 이 출입하다는 말은 성경에서 맡은 일을 수행하기 위하여 활동하다는 뜻입니다. 그 제가 성경 구절 두 개 읽어드릴 때 잘 들어보십시오. 신명기 31장 2절인데 모세의 말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예, 이제는 출입하지 못하게 됐다고 하는 것은 이제 지도자 역할을 하기가 어렵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윗의 이야기인데요. 사무엘상 18장 13절에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서 출입하며. 예, 다윗이 자꾸 크는 게 사울왕이 보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한직으로 내쳐서 천부장으로 삼았더니 거기서도 일을 잘했다는 것을 백성들 앞에서 예, 출입했다고 표현을 합니다. 이 솔로몬이 자기는 작은 아이고 출입할 줄을 모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의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자신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또 자신이 전해야 할 어떤 말씀의 중함에 비해 그 전하는 자기 자신이 굉장히 작게 여겨질 때 아마 그 목회자들은 똑같이 고백할 겁니다. 예, 왜 하나님 저 같은 사람 불러서 나같이 형편없는 인간 불러가지고 이렇게 중요한 일을 맡기십니까? 예, 그런 고백입니다. 2번 솔로몬 왕은 자신은 백성 가운데 있을 뿐이며 자기 백성이 어떠하다고 고백했습니까? 8절 볼까요?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예, 큰 백성이랍니다. 큰 백성. 그 이스라엘 자손이 그 출애 그러니까 그 요셉의 초청을 받아서 그 야곱의 가족들이 갈 때는 70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출애굽할 때는 장정만 해도 60만 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24장에 보면 다윗이 요압을 시켜서 그 인구 조사를 한 것이 있는데 그때 보면 칼을 뺄 수 있는 담대한 자, 이거 장정이랑 거의 같은 말인데 그 칼을 뺄 수 있는 담대한 자가 130만 명이나 되었습니다. 예, 이스라엘의 80만 명, 유다의 50만 명.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솔로몬의 시대에 그 약속이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백성은 이렇게 정말 너무너무 많고 자기는 작은 아이예요. 이 굉장히 대조적인 표현이죠. 그 괴리감을 느끼면서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예, 우리도 이런 괴리감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F번 솔로몬 왕은 많은 백성의 재판을 바르게 분별하고 바르게 판결할 수 있도록 무엇을 주시기를 요청했습니까? 9절 볼까요?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예, 듣는 마음이라고 듣는 마음을 주시기를 요청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썼던 그 성경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지혜로운 마음이라고 의역을 했었습니다. 직역은 듣는 마음인데 그래서 그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했기 때문에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다고 하는데 솔로몬은 정확하게는 듣는 마음을 달라고 예 그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이 듣는 마음을 적용해서 풀면은 뭐 분별하는 마음, 뭐 지혜로운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듣는다고 하는 것은 그 상대방의 소리를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상대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른 재판을 하고 또 바르게 분별하고 바르게 판결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상대의 이야기를 제대로 듣는 데서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상담할 때 그 찾아오신 내담자의 말을 집중해서 들으면 그가 지금 입으로 말하는 것보다 말하지 않는 것이 더 크게 들릴 때가 있습니다. 아, 이분이 이렇게 말하지만 지금 다른 것을 얘기하고 있구나라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또한 본인이 뭐 이것이 힘들어서 그 힘든 것에 대해서 막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을 들어주고 그것에 대한 어떤 작은 지침을 주기보다 그 마음의 근원에 더 큰 게 풀어야 할 매듭이 있다는 사실도 깨달을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아무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거 풀면 이건 자동적으로 풀리게 되는 것이죠. 또한 본인이 막 이렇게 말을 막 하는데 실제는 내가 말하는 것 말고 내가 말하지 않는 것 좀 들어주세요라고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예, 아마 이런 것들은 뭐 현재로 그 현재의 과학으로 AI가 할 수 없는 일일 거예요. 예, 나중에는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예, 그러니까 그 말하지 않는 것, 또 말하는 것 그 뒤에 있는 것, 이것을 이제 정확하게 분별을 해내야 바르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솔로몬에게 들었기 때문에, 예, 듣는 마음을 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예, 그래서 큰 5번, 10절에서 15절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내용입니다. A번 솔로몬 왕이 드린 기도가 주의 마음에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무엇을 구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습니까? 10절 11절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예, 구하지 않았다는 것이 장수, 부, 원수 생명 멸하기 이런 것들 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솔로몬이 구한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고 하는데 그 정확하게 그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하나님 눈에 보기에 좋았다입니다. 이 장수, 그 다음에 부, 응어려진 사람에 대한 해결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원하는 것입니다. 이 11절에서 강조되는 단어는 아니하다입니다. 뭐 네가 장수와 부 응원 그 원수 갚는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네가 장수도 오래 사는 것도 구하지 않고 부유하게 되는 것도 구하지 않고 그 원수를 갚아 주는 것도 구하지 아니하였다. 하나씩 하나씩 아니하였단 말을 계속해서 쓰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지금 이 기도를 통해서 자기를 위한 것이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지금 맡은 직임을 바르게 행하기를 구하는 것임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무엇을 구하실지 모르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표정을 지으면서 너는 정말 대부분의 사람들이 구하는 것을 구하지 않는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비번 솔로몬 왕은 바른 재판을 위해 듣는 마음을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무엇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12절 보겠습니다.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예,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없는데 이 12절의 그 히브리어 성경에는 보라라는 단어가 두 번이나 나옵니다. 그래서 보라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보라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감동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꼭 주겠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지혜가 통합적인 이해력이라고 한다면 총명은 바른 분별력과 판단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전과 후에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없다면 솔로몬에게서 나온 지혜와 총명은 자신의 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너 같은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것은 솔로몬도 평범한 사람 중에 하나인데 예, 그 너에게 있는 것이 내가 준 것이다라는 것이죠. 예, 뭐 목회자로 보면 어떤 그 목회자가 뭐 설교를 잘한다든지 성경을 잘 가르친다든지 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렇게 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12번 솔로몬 왕이 구한 기도를 마음에 들어하신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지 않은 것 아는 무엇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13절 볼까요?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에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예, 부귀와 영광.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따금씩 그 코미디 영화 브루스 올마이티의 한 장면이 떠오르는데 뭐 많이들 보셨겠지만 그 하나님이 일주일 동안 휴가 가시면서 그 브루스에게 그 일주일 동안 하나님 역할을 막 찾기는 것인데, 뭐 그 능력을 받아서 장난도 되게 많이 치고 하는데 제일 귀찮은 것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기도하는 게 귀에 다 들리는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앵앵거리는 것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막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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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컴퓨터 그 키보드를 쳐가면서 하는데 그것도 너무 귀찮아가지고 그 응답해야 될 게 보니까 150만 건이 넘는 그 기도가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키보드 한꺼번에 예스라고 딱 눌러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큰일 다 했다고 뭐 룰루랄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40만 명이 그 복권에 1등 당첨되기를 구했나 보죠. 어떤 지역에서, 같은 지역에서. 그래서 40만 명이 1등에 당첨이 됐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이 당첨이 되니까 그 1등 그 상금이 딱 17불인 거예요. 그래서 폭동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그 브루스가 깨닫게 됩니다. 아, 전능하다고 하는 것이 단지 무엇을 할 줄 알고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예. 또 지금은 아마 그 작년인가에 세상 떠나셨는데 그 오래 전에 그 신앙서적 가운데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가 당신의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은 하늘나라에서 잡동산이 우편물처럼 취급당합니다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저도 굉장히 인상 깊게 읽었는데 지금은 생각이 좀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귀찮아하시면서 한꺼번에 예스라고 누르시는 분 아니시고요. 또 우리의 기도를 그 잡동산이 우편물처럼 취급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만약에 정말 그렇게 하시다면 우리가 정말 오래전에 기도했던 것 우리가 기억하지도 잘 못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세심하게 응답하셨다고밖에 인정할 수 없는 사실들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냥 무심코 드린 기도 또 우리가 간절하게 드린 기도 하나님은 다 소중한 얘기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저는 응답하시는 분이시라고 믿습니다. 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예스라고 응답하시는 것도 있고요. 노라고 응답하시기도 합니다. 더 들어가면 훨씬 더 그 세분화해서 나눌 수 있지만 뭐 예수님 아 그 한나가 아들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스라고 해서 사무엘을 갖게 해 주셨습니다. 물론 뒤에 또 다른 자녀도 얻었지만요. 예, 느헤미야의 기도 하나님께서 예스라고 해 주셨습니다. 반면에 예수님께서 원하시면 이 잔이 지나가게 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노라고 하셨습니다. 예, 사도 바울이 자기 몸에 있는 그 육체의 가시, 사단의 씨라고 부르는 것,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없어지기를 간절하게 세 번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노라고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스 하실 수도 있고 노 하실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뭐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 중에 구해서 받은 것보다 구하지 않은 것 중에 받은 것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2번, 하나님께서는 솔로몬 왕이 구하지 않은 것까지 주셨습니다. 그가 그 복을 지속적으로 누리기 위해서 지켜야 할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14절 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나라를 길게 하리라.
예,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는 것, 즉 여호와의 법도와 명령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장수의 은총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법도와 명령을 지키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입니다. 예, 너는 꼭 네 아버지처럼 나의 법과 명령,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솔로몬은 지키지 못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솔로몬이 영적인 긴장감을 잃지 않고 한평생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명령은 그 여호수아에게도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책임이자 의무이고요, 복입니다. 예,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요구하십니다. 우리에게 다른 건 요구하지 않고 말씀을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예,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지킵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복은 화로 변할 수 있습니다. 예. 우리 주변을 봐도 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그 고백한 그것에 집중하다가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처럼 참 미련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예, 솔로몬이 잠에서 깨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 예,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예, 그것은 또 그리고 잔치를 열었는데 그 하나님께 받은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제사도 드리고 또 그 이웃과의 나눔도 실천했다는 것입니다. 예, 나눔의 결론 A번, 오늘 나눈 배운 것을 적용하여 서로 나누어 봅시다. 솔로몬은 기브온에서 일천 번제를 드린 후에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듣는 마음을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동일하게 물으신다면 당신은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정말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라는 말씀하셨다면 우리가 평소에 늘 기도하던 것이 있다면 빨리 대답하겠죠. 그런데 기도를 전혀 안 한다. 그럼 대답할 게 없을 거예요. 예. 그리고 내가 구하는 정도가 나의 믿음의 정도와 비례합니다. 또 기도는 우리가 우리 자신의 뜻을 구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예, 예수님께서도 앞에 말씀드렸듯이 나의 원대로 마시고 당신의 원이 있었지만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 그렇게 맞춰갔죠. 그 이따금씩 그 기도의 장면을 떠올리면 그 그려지는 그림이 있는데 제가 조그만 뭐 나룻배 조그만 배를 타고 있고 그 줄이 그 항구에 그 이렇게 매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줄을 당깁니다. 예, 하나님 제게 좀 오십시오.라고 그 줄을 당기면 그 항구가 자기에게 다가오는 것 같죠. 그런데 실제는 내가 타고 있는 배가 항구 쪽으로 가는 거죠. 예, 우리가 하나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당기는 것 같은데 실제는 보면 내가 하나님께로 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내가 구하다가 아 이거는 내가 잘못 구했구나도 알게 되고 그래서 방향 수정도 하고 아 이 기도는 이제는 내가 더 이상 드리지 않아도 충분히 가능하겠구나 해서 드리지도 않게 되고 그러면서 더욱더 또렷하게 하나님 뜻을 분별하게 되고 더 깊은 기도, 더 성숙한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됩니다. 4번,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구한 것보다 더 풍성하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구한 것보다 더 풍성하게 주시거나 구하지 않은 것까지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 저는 그 얼핏 생각해 보니까 그냥 제가 생각한 것보다 또 제가 구한 것보다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은 첫째는 제 지금 가족들이 그렇게 느껴지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여기까지 오게 되는 쭉 과정들이 제 삶보다 하나님께서 더 풍성하게 해주셨다는 것 인정하지 않을 수 없고 또 하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좋은 분을 많이 만났다는 겁니다. 예, 그런 것 들은 제가 구한 것보다도 또 때로는 제가 구하지 않았음에도 참 신실한 분들을 만나게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제 삶이 더 깊어졌고 더 풍성해졌고 더욱더 신실해지는 길로 가게 해 주었다는 것을 좀 더 또렷하게 깨달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B번, 오늘 배운 것을 정리해 봅시다. 4번, 하나님을 향해 눈을 드는 사람은 하나님께 전심을 다한다. 전심을 다한다. 솔로몬은 인류 역사상 최고의 엄친아 아닙니까? 완전히 그냥 편한 말로 그 넘사벽 중에서도 넘사벽 아닙니까? 예, 좋은 부모, 좋은 가문, 지혜까지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해야 할 것만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안 해주신 것이 없거든요. 그런데 뭔가 우리 살펴듯이 삐걱거리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솔로몬은 애굽의 왕 바로의 딸과 결혼함으로 애굽의 영향을 참 많이 받게 되었고요. 또 왜 그 언약궤가 있는 다윗성을 두고 기브온 산당까지 가서 일천 번제를 드렸을까? 그것도 굉장히 좀 의아하게 생각이 제 개인적으로는 됩니다. 예, 솔로몬이 정말 지혜의 왕이었는데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했습니다. 세상에서는 솔로몬을 지혜의 대명사처럼 말하고 부귀 영화를 누린 사람의 대명사처럼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의외로 아쉬움, 안타까움의 대명사처럼 얘기합니다. 예수님도 그러시지 않으셨습니까? 예, 뭐 드레핀 뭐 꽃보다도 못하다고. 또 솔로몬이 아버지와 일정 기간 공동통치도 했는데 아버지 다윗에게로부터 성전 건축의 이야기 들었을 거 아닙니까? 또 아버지가 그렇게 열심히 준비하는 거 보았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성전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자신이 그 일을 해야 될 것 같으면 등극하자마자 바로 해야 될 것 같은데 하지 않았습니다. 그 건축하고 거기서 일천 번제를 드려야 할 것 같은데 그는 산당에서 번제를 드렸습니다. 참 의아하게 제 개인적으로 느껴집니다. 예, 나합은 하나님을 향해 눈을 드는 사람은 직무에 맞는 것을 구한다. 직무에 맞는 것을 구한다. 이스라엘 자손이 출애굽하고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에 여호수아가 죽고 사울 왕이 등극할 때까지의 한 350년의 기간을 사사시대라고 합니다. 사사시대. 예, 그래서 그때의 기록이 사사기인데, 사사들은, 우리나라 조선시대로 하면은 어느 지역의 사또와도 같습니다. 그 사사에게는 그 자기 지파 또는 한 두 개, 세 개 지파에 입법, 사법, 행정의 모든 권한을 다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사기를 공동 번역 성서는 판관기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judges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판관들. 예, 그러니까 이 통치자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재판을 반듯하게 하는 것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당시 왕이 바르게 재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그래서 솔로몬이 왕으로서 듣는 마음, 즉 분별하는 지혜를 구했던 것은 그의 직무에 꼭 맞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예. 예,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첫째는 기도 생활을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예, 안 하면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예, 기도 생활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의 내용입니다. 예,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만 이루어주게. 예.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가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가 엉뚱한 거 구할 수 없겠죠. 예. 그래서 우리 각자에게 맞는 것 참 구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만약 답은 하나님을 향해 눈을 드는 사람은 부모의 삶과 믿음이 자녀의 삶과 믿음에 생명의 통로가 됨을 안다. 생명의 통로가 되면 한다. 앞에 말씀드렸듯이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가장 먼저 아버지 다윗의 삶과 믿음을 떠올렸습니다. 다윗의 삶과 믿음이 솔로몬에게 생명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구레네 지방에서 온 시므온의 삶과 그 믿음이 그의 아내와 아들에게 생명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나의 바른 삶과 믿음은 다른 사람의 삶과 그 궤적의 생명의 통로가 됩니다. 예, 우리 모두의 삶이 뭐 가족들에게 또 다른 사람들에게 예, 생명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하고 예, 축복합니다. 예, 다음 주 암송 구절은 시편과 함께 야고보서 1장 5절 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 말씀 한번 또 한 주간 열심히 외우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 왕은 세상에서도 지혜의 대명사와 같은 인물로 평가받고 또한 부귀 영화를 누린 사람의 대명사처럼 여김을 받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가 등극했을 때부터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모습을 봅니다. 바라옵나니 우리가 솔로몬의 지혜와 그가 누린 부귀 영화를 정면 교사로 삼으려고 하기보다 그의 전심을 다하지 않는 믿음의 모습을 반면 교사로 삼아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우리의 삶의 자리와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든지 거기에서 신실한 길을 걷게 하시고 하나님께 마음의 무릎을 꿇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구하는 것이 큰 일이나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이 아니라 우리의 직무에 맞는 것을 구하는 겸손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을 내게 줄까라고 물었을 때 아버지 다윗의 믿음과 삶을 떠올렸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과 삶이 우리 자녀들과 가족들에게 또한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향해 눈을 들게 해주는 이정표가 되게 하시고 진리와 생명의 길을 걷는 작은 발자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해제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되었을 때 이전에 우리 교회, 이전에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새로워진 우리 교회와 우리 자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예배 현장에서 주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더 새로워지고 더 성숙하고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구역 모임에서 주님의 말씀을 나눌 때 구역 식구들이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삶과 믿음이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언제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전심을 다하고 자기 직무에 맞는 기도를 드리며 생명의 통로로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주님의 사람들과 100주년 기념 교회 위에 그리고 구역 모임과 구역장 근찰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